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복음의 말씀 주시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앞부분 내용이죠. 21절과 22절을 보면 구약에서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율법을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해 노하는 사람, 또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악한 모습들도 다 죄악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뒤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를 부연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내용은 비단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악행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경우가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원망 들을 만한 일이죠. 근데 구약을 잘 보시면 구약에서는 원망 듣는 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율법에서 이걸 죄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원망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종류에서 원망을 듣곤 하잖아요. 가령 이것도 경우 경우마다 달라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듣는데 그런데 내가 100% 너무 악하게 행동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 듣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70% 잘못하고 내가 한 20, 30%쯤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전체 나쁜 놈이어서 그래서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소한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그걸로 나를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망을 듣는 것은 경우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죄악 혹은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한 거 이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네가 크게 잘못했건 사소하게 잘못했건 상대방이 뭐 나쁜 녀석이어서 너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원망을 하거든. 여하튼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이 너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을 때. 더군다나 이걸 보면 그게 지금 생각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잊어버리고 지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는 아, 내가 이건 뭐 굳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다 보니까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조금 더 예민해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 그게 내가 원망 들을 일이었나 하는 생각을 이제 비로소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원망 들을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각각 다 해석해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던 일을 중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가서라고도 있죠. 그 사람이 찾아와서 화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다 보면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원망해요. 나를 미워해요.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상당히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내가 가서 화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어차피 나를 꼬투리 잡는 그 사람은 마음에 나와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무리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것,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제와 화목한다,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설명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툼이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망을 안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다 사이가 좋은 모습으로 화해가 되는, 결과가 화평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 말고 두 번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거나 나는 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아, 화해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도 내가 가서 일단 화해를 청하면 그 과정,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형제와 화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야, 그래야 이게 인간관계가 온전해지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풀지 않겠다고 하면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그것을 화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 명령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과가 무조건, 사이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 이런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유대인들과 화해하셨는가, 화목하셨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선하게 하셔도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계속 미워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셔도 주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3절과 24절에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뒷부분에 나오는 25절, 26절에는 그와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났을 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났을 때 가서 화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혹은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살인만 죄악인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만 죄악인 게 아니라 나가라고 말하는 것도 죄악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악이고,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여하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형제와 화해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형이상학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몇 번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한참 전만 해도 꼭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부싸움을 막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크게 했을 경우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이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못하고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 전에도 동기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토요일부터 각방을 쓴대요. 말을 하지 말자. 말을 하면 싸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따로 지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 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사모님이 자기를 아예 무시를 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대표기도를 하거나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거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무언가 이렇게 찌푸린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겁죠. 그때에 설령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도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25절, 26절은 또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랑 같이 길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합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고발당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던 원망 들을 만한 일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구약이나 율법에서는 내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뭔가 고발당할 일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다 규정하는가 혹은 거기에서 다 일일이 이거는 이러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하냐면 앞부분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살인은 명확하게 죄잖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발당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일을 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분명히 죄를 지은 거거든요. 잘못을 한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면 급히 사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있을 때에도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 헬라어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사과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소송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을 개인끼리 좋게 푸는 거, 그걸 이제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였던 사이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앞에 있던 것과 똑같아요. 형제와 화해하는 것, 형제와 화목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잘못이 더 큰 거죠. 내가 명확하게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가서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앞부분에서는 제단을 놓고 가라고 했죠. 지금도 급히 네가 찾아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번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만약 이렇게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25절 뒷부분에 보시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빚을 졌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취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점들을 원칙적인 부분들, 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살인만 죄악인가? 아닙니다. 살인 이외에 형제에게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게 다 죄악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라고 말하건, 밀어난 놈이라고 말하건, 아니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건, 고소당할 일을 그렇게 행하건, 이 모든 것들도 다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내가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현실 속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지금 나온 것처럼 형제와 화목하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로막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요 내용들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욕설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원망 듣지 않고 고발당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것만 지키면 되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이 죄악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죄인가. 구약은 살인까지를 살인을 죄라고 했다면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보다 약한 다른 여러 행동들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확장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지금 완전하게 다 말씀하신 건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마라 이러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있었을 때 아담 혼자 살아도 너무 평안하게 잘 좋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목적은 뭐죠? 돕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켜주는 사람, 아담을 돕는 사람, 아담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너 아담 살인하면 안 된다. 너 아담에게 원망 들으면 안 된다. 너 아담에게 욕하면 안 된다. 이러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주고 이러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큰 죄건 작은 죄건 가리지 말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려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원망 들을 일이 없어. 난 사소한 것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켜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해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주님의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호적이어서 매우 힘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해주면 그에 걸맞게 그 사람도 나한테 반응을 하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종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서운해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서운해하잖아요. 인간관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면 혹은 합당하게 대우받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상식적이건 몰상식적이건 인간답건 인간답지 못하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잘 섬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하튼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뭔가 대가를 받을 걸 생각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나고 부족해도 이 사람을 내가 돕고 잘 지켜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또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또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나에게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주님 같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